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첨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첨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첨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첨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기나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굳고다에 이르고 굳고다를 떠나 욧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주의 말씀의 빛으로 밝히시고 우리의 완고한 의지를 꺾어오셔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시는 일을 베풀어 오시되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오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며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과 흐름을 함께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두 가지 중대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악평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두 가지 죄 중에 다른 어떤 일보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의 죄를 훨씬 더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8절부터 21절까지 무려 14절에 걸쳐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했던 그 사건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범한 그 사건을 훨씬 더 장황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어떤 죄보다 우상 숭배 죄를 가장 심각한 죄로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백성들의 귀를 다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들이 심판받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 이유도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이방신을 만든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시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속하는 한 부분으로 축소시켜서 그것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은 이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400년 어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다 진멸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의지까지 보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게 될 이 상황에 바로 지도자 모세가 나섰죠. 하나님, 저의 생명책에 있는 제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부모님이 야단을 치죠. 그 야단을 칠 때 어떻게 그 야단 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통과하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그 잘못한 일, 잘한 일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그 잘한 일 한두 가지를 말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자신의 동기는 그래도 선했다. 뭐 이런 것으로라도 이야기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선한 게 있어서 그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죠. 0.001%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실 만한 근거와 이유와 가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편에서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조건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조처를 취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그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을 준수할 의무를 더 이상 갖지 않아도 되지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언약의 파트너였던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해지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그냥 알아서 살아라. 얼마든지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혹시 언약의 파트너가 잘못해도 그 잘못은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처를 취하셨죠. 그것은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혹시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언약의 저주와 책임을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런 의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문제 책임을 자기 백성에게 묻지 않고 그 문제를 자신이 홀로 지시겠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죄대로 끝까지 갚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이 생애 가운데 지속적으로 다루시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한의사가 체질을 알고 약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 입으로는 죄를 고백하고 되돌아서면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하실 때 무조건적 사랑과 궁휼의 방식으로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사실을 잘 알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마땅히 그들이 진노를 받을 만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모세는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간구를 기쁘게 이기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니야말로 모세가 하나님을 좀 띄워줬기 때문에 그것이 기분 좋아서 사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랬기 때문에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제일 자주 듣는 말이 죄인이라는 단어지요. 그리고 많이 고백하게 만드는 단어가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들었던 가르침을 따라서 그저 습관적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인간의 죄인됨을 머리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자기 경험 안에서 특별히 자기 마음속에 살아남아있는 죄가 어떻게 활개치고 다니는지를 바라보므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삶을 잘 보십시오. 평소에는 평안했던 심령이 외부의 조금의 충격이 가해지면 금방 요동칩니다. 자기 마음속에 강력한 죄 세력이 버티고 서 있고 이 죄성이 바깥에 있는 세상과 사탄과 결탁해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의지를 갖게 만들 때 우리는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야말로 폐역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 도움을 받아 악한 의지가 이제 그 죄를 실행하게 만드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리하여 성께서 스톱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깨달음으로 인간의 죄인됨이 뭔지를 사실은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일어난 획기적인 살인사건이나 연쇄살인사건을 듣고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야, 정말 사람에게는 뭔가 기댈 것이 없다.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지와 어떤 계획이 활개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죄로 이끌도록 하는지를 바라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고 신사처럼 보이고 요조숙녀처럼 보이지만 실상 마음은 썩어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죽이셔도 나는 더 이상 핑계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칼빈이 말한 바대로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신자죠. 이런 나라도 살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생들의 그 무서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극복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마음과 내 의식 속에서는 붙들만한 것이 없는 바로 그때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뭔가 기댈 만한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께 체면치레 하려고 하는 이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이 만약 있다면, 우리의 무게 중심을 옮길 만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악일 뿐입니다. 또 다른 악을 쌓은 것뿐이에요.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동기로 선을 행합니까? 얼마나 복잡한 동기로 선을 행해요. 사람들이 보라고 여러 가지 동기로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를 더 맞으려고 작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 그때라는 이 말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죄삼의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라 하여금 두 돌판을 다듬어 산으로 올라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왜 그러면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만들었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린 것은 성질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행위가 화를 내는 자기 성질을 못 참아서 던져서 깨뜨린 그런 행위였다면 무리와 물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미 그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했을 때 모세를 책하시거나 무리와 물가에서 화가 나서 반성을 두 번 치는 실수를 범했을 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뭘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너희와 맺은 언약이 깨트려졌다, 파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그들로 물에 타 마시게 하고 나머지는 시냇물에 다 흘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의 죄만큼 심각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다 가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먹었으니 그리고 시냇물로 다 흘려보냈으니 그 가루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그가 쓴 대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기에다가 뭘 덧붙였는가? 궁극적 안전을 위해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궁극적 안전을 위해서 당신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합니까? 이런 면에서. 우상숭배는 다른 이교도들이 섬기는 이교들이 범하는 죄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죄를 누가 범했습니까? 자기 백성이 범했죠. 우상숭배의 죄를 먼 나라 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안이든지, 여러분들의 이후의 노후의 삶의 평안이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든지, 물질인지 명예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바로 성경이 명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라고 말이죠. 결국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물에 타 마시도록 하고 시냇물로에 떠내려 보내도록 한 것은 하나님 이외에 궁극적 안전은 너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시죠.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두 돌판을 깎아 다시 산으로 올라오도록 말씀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시는 분처럼 보이잖아요. 화를 냈다가 깨뜨렸다가 다시 또 깎아 올라오라고 말씀했다가, 그러나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죠. 다시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도록 하신 것은 파기된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돌판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든 거죠?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고 증거해서 첫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출애굽기 32장과 33장, 33장부터 34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의 장신구를 다 제거하라. 장신구는 뭐지요? 귀걸이는 언제 합니까? 기쁘고 좋은 날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인들이 그 명령에 다 순종했습니다. 장신구를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겠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드리실 게 돼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돌판을 가지고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은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처를 취하셨는가? 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가 두 번째는 왜 모세로 하여금 다듬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앞으로 언약적 책임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다듬어서 나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먼저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도 세 가지 성경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들어도 왜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까? 총회 공과를 감수하는 일을 하면서 유명 학원 강사 출신이었던 한 목사님이 공과를 이렇게 보면서 이 공과는 지금 아이들의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생들 보는 그런 교과서에 비하면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쉽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어른들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논리지지 않거나 아니면 뭐 횡설수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을 만한 귀가 없기 때문에 깨달을 만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못 알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물론 행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에서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준비된 마음입니다. 비석에다가 글을 쓸 때 그냥 쓰는 법이 없죠. 어떻게 씁니까? 그거를 다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갈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새깁니다. 울퉁불퉁한데 거기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돌판을 다듬는 일이에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돌판을 무엇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마음의 돌판을 다듬지요? 이 울퉁불퉁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공간도 없고 여력도 없는 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될 수 있습니까?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망치와 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미워하고 후회하는 것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또 다른 준비가 없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 앞서 하는 신학의 선배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예배 모범에서 제8항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일에는 가족 개개인들이 홀로 예배를 위해 준비와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떻게 가족 개개인들이 모여서 준비해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마음이 예배에 적합하게 준비되도록 또 예배 시간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주님께 구할 것이며 그 후에 가장이 그의 돌봄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이 공적 예배에 참석하며 지역 교회 회중의 일부가 되도록 보살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미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 모범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왜 말씀이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토요일 날 늦잠 자고 일어나서 허겁지겁 오고 뭐 정신없이 와가지고 오니 피곤하니 졸리고 말씀을 들을 여유도 없고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니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새겨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언약의 돌판을 다듬어오도록 하신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율법을 주시는 분, 율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서 어떤 것도 쓰지 않도록 다 그냥 깨끗하게 만든 것을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더하거나 뺄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에다가 무언가 더해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읽어나가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권면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하냐.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그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해버려요.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로 해석한 것이라든지 뭐 등등의 각종 핑계를 들이대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듬어진 마음의 돌을 준비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낙서를 하고 자기가 이미 써놓은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고 되어 있죠.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쓴다 그래요. 내가 쓰지 네가 쓰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습성이 남아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요즘에 그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감을 가지잖아요. 이게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저는 보지 않았지만 영화를 본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영화 보지 마라 그래요. 그 영화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본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영화에 그 돌판에다가 율법을 모세가 새긴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 모세가 새긴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시대적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리 타분한 옛날 생각이고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저 공고사형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고한 마음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만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을 다 내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울퉁불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언약의 두 돌판을 다듬어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율법을 줬는데 받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이미 율법을 파괴했습니다. 너희들이 생겨먹은 게 그거니 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거두어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거두어드리지 않고 그 새긴 똑같은 율법을 다시 써서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조처를 취하신 것이지요? 인간은 부패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의 요구가 철회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에 나타나는 새 언약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보시면 그 약속의 내용이 뭐지요? 내 율례를 너희로 행하게 하리니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의 한 부분입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후반부에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신자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뒤에 쭉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언약의 두 돌판을 다듬어 올라오러 가신 또 하나의 이유는 십계명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만들어 놓을 무슨 형상이 있다면 말씀밖에 없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은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모양으로 계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을 나타낼 만한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이죠. 칼빈은 피조 세계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이 일을 금지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주변 환경에 너무나 매여 있는 나머지 어떤 피조된 형상을 신성과 연결하여 상상하는 순간 즉시 하나님의 참된 영적 존재에서 벗어나며 그 신성을 어느 정도 육적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꾸 그런 차원의 존재로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육적인 어떤 존재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미술하는 분들이 그 예수님 잘생긴 모습 있죠? 그것을 아주 스케치로 멋지게 그려놓은 것을 봅니다. 그것은 계명 위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유럽에 가면 제네바에 칼빈이 목회했던 성 피에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모세가 이 빈 그물질을 하고 그 다음에 가득 고기가 담기는 그런 장면은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그런 책들을 보세요. 그림은 아주 사실적으로 사파로 그려놓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놓으면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죠? 바로 그 인자한 하나님의 형상. 무슨 양을 안고 가시는 목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떠오른다 그 말이죠. 따라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유일한 형상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른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그분을 자꾸 상상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다듬은 돌판을 가지고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왜 언약궤를 만들도록 했는가 하면 바로 이 돌판을 보관할 그 보관함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성막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식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쭉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언약궤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언급이 되지만 오늘 본문처럼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담을 만한 도구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은 출애굽기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언약궤 따로 있고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궤 따로 있을까요? 적어도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언약궤를 누가 만드는가 하면 부살렐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로 하여금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술을 잘 보시면 부살렐과 오일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백성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지만 출애굽기 40장 18절에 모세가 성막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로 모세와 그 다음에 솔로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언약궤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고 그 궤가 지금까지 있다고 모세가 말해요. 지금까지는 언제까지를 가리킵니까? 3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지금까지 바로 38년 전에 시내에서 주셨던 그 율법이 지금 언약궤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있다.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의 죄를 범했을 때 이미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38년 동안 살려놓으셨고 그리하여 그들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피를 공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너희들을 여기다 그냥 두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드리시겠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중대한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나라로 여전히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기만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는 그래서 반만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반쪽 정도로만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교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내 삶의 어떤 내용 안에서 그 교리의 확실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점점 성화되고 점점 우리 안에서 죄가 죽어지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새 생명 역사가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6절 이하에서 보여줍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부에롯에서 모세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제사장 아론이 어디에서 죽었는가 하면 호르산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모세라에서 죽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마도 이 모세라가 호르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아론의 아들인 엘라살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다과 아비우가 있긴 했지만 나다과 아비우가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엘라살로 하여금 그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했다는 사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언급합니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매도록 했습니다. 자, 본문 8절에 그때라는 이 그때는 바로 1절에서 말하는 그때의 시점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동할 때는 레위인이 매도록 되어 있었죠. 중간에 가다가 수레로 운반하다가 중간에 레위지파로 매도록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라는 말은 바로 1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일을 레위지파로 하도록 했습니까? 다른 지파도 많은데? 이것 역시도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과 연결이 되지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호와 편에서 언약을 파하고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을 척결하는 일에 바로 레위지파가 앞장을 섰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위지파 사람들이 보였던 언약적 충성 때문에 레위지파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왜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중보자 없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와 견대를 착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견대를 차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나아간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 제사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처럼 뭐 전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생업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도록 되어 있었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일은 8절 이하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는 일, 여호와를 섬기는 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48성읍에 다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제 9절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범죄함으로 언약이 깨어진 일, 그리고 모세의 강구로 다시 언약이 회복된 일,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엘라살이 그 일을 그 직무를 계승한 일, 그리고 레위인을 구별해서 그 일을 한 일을 쭉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럼 이 일을 언급할까요? 왜 정확히 이 일을 언급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세요. 하지만 인간의 악행이 초래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가 우리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가 우리의 죄에 대한 반응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가 임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막다른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도 언약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조처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한 조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언약적 징계를 당하실 때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죠. 10절과 11절에.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죽여버리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날처럼 이루셨다. 그리하여 이제는 요단강을 곧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마땅히 언약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고 언약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와 아울러 레위 지파의 직무까지 함께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상징되는 그림자 시대에도 모세의 강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의해서 친히 죽어주시기까지 하고 그리하여 부활하여 승천해서 이제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나 그 죄로 인한 징계로 인해서 여전한 고통과 어려움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여전히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고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제사장 나라로 언약의 파트너로 지키시기 위한 모든 노력을 내가 절대로 철회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참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제사장과 혹은 레위 지파나 그 다음에 언약궤와 율법은 범죄도 불구하고 언약은 지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의 종속의 징표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계속 간직하도록 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알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과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늘 우리의 진정한 대상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군과 자비를 구하여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이제는 내 삶은 끝이다. 더 이상 바다는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리스도께 피하여 들어오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서 마침내 영원한 시온에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로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